오늘은 기독교와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정체와 공산주의의 10가지 사악한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수 있는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왔고 우리 기독교와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 또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의 이 체제와 어떻게 대립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 북계에 북한 공산주의 집단을 지금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실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사악한 제도가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독교의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까지 여러 체제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극심히 반대하고 기독교인들 가장 많이 죽인 이와 같은 체제가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공산주의가 어떠한 원리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백과사전에 가서 공산주의를 치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공산주의, 즉 영어로 커뮤니즘은 본래 공유 재산을 뜻하는 라틴어 커뮤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인데 사유 재산 체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사회 제도를 뜻한다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상은 사유 재산 제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부정을 간파하고 재산의 공동 소유를 기초로 하여 또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상적인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는 이와 같은 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상적인 공산주의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실질적인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문헌에만 남아있는 죽어 있는 공산주의, 아니면 이상적인 그러한 의미의 어떤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활동하고 있는 현대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184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라고 한 사람이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창시했습니다. 그 뒤에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레닌이라고 한 사람이 러시아의 그 특별한 조건하에서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을 실제 국가에 적용을 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가면서 사상 및 이론을 체계화하고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공산당이 수립한 과거에 존재했던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보통 소련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 또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없어져서 존재하지 않지만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 또 중국 대륙, 그다음에 북한, 인도 차이나 반도 등에서 활동하고 또 옛날에 활동했던 이와 같은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가리킬 때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독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올해가 2018년이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200년 전에 마르크스가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시진핑을 비롯해서 많은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지금 사진을 걸어놓고 기념식을 행하는 모습이 이 사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밑에 사람들 얼마나 작은가를 한번 보시고 마르크스 그 사진이 얼마나 큰가를 보시면 이 중국의 공산당들이 얼마나 마르크스를 숭배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1883년 이제 4월에 사망을 했는데 역사의 기록을 가서 보니까 그는 아버지가 유대인으로 돼 있습니다. 더욱이 그 아버지는 프로테스탄트로 개종을 했다는 그와 같은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된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프로테스탄트로 개종을 해서 무엇을 믿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 마르크스가 이 세상 악의 축이라고 할수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모든 인간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 또 계급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으므로 이런 것에서 이들을 해방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믿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해방하느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면 되는데, 그 정의로운 사회는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의 인간적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믿게 됐습니다.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혁명. 이 혁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이야기하느냐? 이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던 인간의 모든 죄들을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급변적인 이와 같은 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가 이렇게 공산주의 이 사상을 확립했는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계급투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지배자고, 다른 한 부류는 피지배자고, 그것을 지배자는 부르주아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렇게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르주아를 설명을 하면 돈을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그래서 보통 자본가라고 규정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부르주아고, 그래서 더 짧게 이야기하면 있는 자,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프롤레타리아는 자본가들에 의해 또 공평하지 못한 사회 시스템에 의해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이와 같은 사람이 프롤레타리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르주아의 그 정의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하면 없는 자, 갖지 못한 자, 이게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프롤레타리아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프롤레타리아들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계급투쟁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이상적인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함께 엥겔스라고 한 사람이 유물론을 만들었는데 이 유물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반드시 모순이 이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모순은 반드시 곳곳에서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유발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에 의해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결국 파괴가 될 것이고, 마침내 생산수단을 모두가 공유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유물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수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계급의식으로 단결된 프롤레타리아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의 정치 권력을 타도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권력을 수립해서 그 힘으로 부르주아가 과거에 소유했던 생산 수단을 사회 전체가 공유한다는 이와 같은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전면적으로 전개한 것이 1867년에 마르크스가 출간한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르크스가 이상적인 이와 같은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실제 국가에 적용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걸 적용한 첫 번째 사례가 러시아의 레닌이 만든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사회 국가입니다. 1917년 11월에 레닌과 트로츠키는 러시아의 공산 국가를 창설했습니다. 이것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르크스의 이론대로 정말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돼서 곳곳에서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마르크스의 예측대로 이와 같은 일이 세상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공산주의 체제로 국가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수 있는 소련은 마침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 1991년 12월 31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 초반에는 동유럽 거의 모든 공산국가들이 다 몰락하게 됐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방식을 처음에 적용했지만 공산주의 체계가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대로 돌아가지 않자 결국 정치는 공산주의로 하고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로 돌리는 이와 같은 편법을 사용해서 지금 사회주의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월맹이 침략을 해서 나라를 통일시킨 베트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치는 공산주의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를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이 데이터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공산주의가 되면 모두 평등한 사회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등한 사회가 되느냐? 100% 하향 평준화하게 되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저 북쪽에 있는 북한입니다. 모두가 잘못 사는, 먹지 못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와 같은 공산주의 체제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이 실제 이 인간 사회에서 역사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증명해주는 진실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이른바 과학적 공산주의, 아니면 이론적 공산주의, 아니면 추상적으로 머리에서 생각해 놓은 그와 같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미래를 인간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중들은 무료로 무언가를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나누어준다고 하는 이상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집요하게 선동하고 집요하게 거짓말하고 집요하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유럽의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들, 또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들 대다수가 지금 나락의 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악한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역사적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사람들의 통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소련, 다시 말씀드려요. 레닌과 트로츠키가 만든 마르크스의 이론을 구현하려고 했던 소비에트 연방 여기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사람이 2천만 명입니다. 중국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6,500만 명이 죽었어요. 베트남에서 100만 명이 죽었고 여기 지금 통계로 가서 보니까 북한에서 200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굶어 죽은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따지면 아마 북한에서 500만 명 이상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 동유럽에서 100만 명, 아프리카에서 150만 명, 아프가니스탄에서 150만 명등이 모든 죽은 사람들의 이 수를 합치면은 적어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20세기 100년 동안 1억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반드시 피해 숙청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살해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이 역사가 증언하는 확실한 데이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산주의가 운영이 되고 있는 10가지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러시아를 다스리던 이 소비에트 연방을 다스리던 흐르시초프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주인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러시아에서도 이 우주 발사선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서 밖에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했던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인들에게 그들이 우주 공간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있는 거 이걸 본 적이 있느냐고 흐르시초프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뚝뚝하게 그냥 의무적인 이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서 쇼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흐르시초프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웃으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소련에서 방영이 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했어요.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다시 말씀드려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인민에게 환상에서만 생기는 그런 행복인 종교를 폐지하는 것은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 종교가 주는 환상이 인간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치고 있으므로 종교를 강하게 비판하고 투쟁해서 종교의 실체를 폭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종교를 없애고 종교 없이도 행복한 지상 낙원 유토피아 환상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던 이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어디를 가든지 그 공산주의 국가의 창시자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숭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레닌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비교가 되곤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서 레닌은 마치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같은 반열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마오쩌둥이 그렇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시진핑이 장기 거의 영구 집권하는 이와 같은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곳곳에 시진핑 사진을 가져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 김정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김일성 동상, 김정은 동상들이 곳곳에 가는 데마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또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북한의 저 공산주의는 어버이 수령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념 체제가 아니라 종교 체제. 그래서 그 안에 세뇌가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독교와 비교해 보면 이것이 정말 거의 종교와 똑같다고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시자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과 같은 창시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란 창시자, 신약 교회 창시자가 있듯이 각 나라마다 창시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우리의 경전이 돼서 우리의 모든 교리를 성경이 지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이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규범의 책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안에도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 추종자들을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당.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도 선민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러시아가 선민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선민이고 북한이 선민이야. 공산주의를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선민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이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는 무엇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도 죄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죄는 뭐냐? 공산당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구원받고 회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에도 회심이 있어요. 그 회심은 뭐냐? 공산주의를 안 하다가 공산주의자로 바뀌면 그거를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회심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회심하느냐? 공산주의를 믿는 믿음으로 회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종교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체제가 아니라 인본주의 종교 체제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그 사회에 속하게 되면 결국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 시스템, 그 속에서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공산주의 원리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우리는 유실론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유물론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물질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질이 소멸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공산주의 유물론은 가서 보면 물질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유물론입니다. 자, 공산주의는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배격합니다.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물질이 존재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창조자가 없는데도 물질이 존재하니 물질은 처음부터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유물론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물질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냐? 전자, 화학,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 뼈, 그 다음에 살, 이런 뇌로 구성된 이와 같은 물질적인 존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이 물질을 빼고는 사람 안에 어떤 혼이 있다거나 영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 안 보이죠? 예, 안 보이는 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귀로 20Hz에서 2만 Hz까지의 음성,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못 듣습니다. 못 듣는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시광선만 보고 있어요. 조그만 파장의 범위 안에서만 보고 있어요. 이거 벗어나서 파장이 더긴 것도 있고 더 짧은 것도 있고 엄청난 규모의 그런 파장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존재하고 사람도 눈에 보이는 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존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본주의 선언문이 있는데 영어로는 Humanist Manifesto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person, 인격체란 뭐냐? person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정의가 내려 있어요. 사람이 어떤 뭐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하여튼 뭐 이걸 느끼는 이런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조직체의 그냥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뭐 어떤 세균이든 파리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것도 똑같은 그런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몸뚱이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이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돌덩어리에서 이제 진화가 된 거예요. 진화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참새나 개나 소나 아니면 개미나 뭐 파리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 같은데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겠어요? 개미 같은 거에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유물론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 인생, 사람의 인생은 시궁창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이와 같은 비누 거품, 없어지면 끝나고 마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겐 소망이 없고, 인간에겐 미래가 없으며, 또 유물론 자체가 영과 혼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든지 사악한 자들이 가게 될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산주의 안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공산주의는 진화론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따릅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같은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보통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850년경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상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고, 그와 같은 사상 중에 하나가 진화론인데, 이 공산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1850년대 이후 야금야금 교육계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지금 온 세상을 마귀의 이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거짓 체계,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 진화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는데 어떤 거짓말을 많이 믿냐? 거짓말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생명에서 생명이 없는 돌덩어리에서 생명이 나온다.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생명체가 종이 변한다는 거예요. 개가 사람이 된다. 파리가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런 거 믿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 화석에도 그와 같은 증거가 없고, 지금 현 세상에도 그와 같은 증거가 없고,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이 바다에도 없고, 땅 속에도 이와 같은 증거가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진화론이 가르치는 그와 같은 거짓말인데, 이와 같은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고, 공산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진화론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기초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은 물질인데, 물질 가운데 가장 고등한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위엄이 있고 고상해 보여도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자, 다섯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불행이 사람 내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불행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탓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는 사람의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생긴다고 공산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만 완벽하면 죄가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 그 이유는 뭐냐?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공산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러면 사회 내 모든 악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없애는 게 뭐예요? 공정한 사회? 그렇죠? 합리적인 사회, 정당한 그런 사회를 만들면, 그럼 사람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 사회로 만들면 사람이 변화가 돼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정반대를 이야기해요. 사람 안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죄와 불법 가운데서 수태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무엇을 믿느냐? 개개인이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는 이 역사의 데이터를 믿는 거예요. 문제는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내부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와 그 다음에 우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좌파는 항상 사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면 그러면 사람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 좌파에 속한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죄를 부정을 해요. 이 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 자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좌파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여섯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 완벽한 세상, 즉 유토피아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좌파 사람들은 자기 힘을 다해서,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만 하면 그러면 이 땅에 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공산주의 세상만 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지구의 고상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꿈이 뭐냐? 100%예요.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통해서, 계급투쟁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사회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 하면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좋아요. 사회 정의, 경제 민주화, 뭘 얘기하는 거냐? 있는 사람들로 빼앗아서 그래서 전체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죄 없는 세상, 유토피아가 달성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들이 모두 만족이 되면 그러면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냐? 이 물질적인 필요들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만족이 안 되냐? 자본가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진 사람들을 빼앗아서 그냥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완벽한 그런 세상이 되면 국가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고 군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상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일을 하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게 일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기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벌었어도 요만큼 필요하면 나머지는 다 두고 내게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간다는 게 공산주의가 이상적으로 구현이 되면, 많이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번 사람이나 조금 번 사람이나 이상적인 그와 같은 국가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바뀌면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국가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상적인 공산주의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전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남미라든지 전 세계에 사회주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사회주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파급이 되냐? 교육계를 통해서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 웬만한 그런 대학들 거의 다수의 교수들이 다 좌파 사상을 가졌어요. 리버럴 해요. 이 소셜리스트, 이 사회주의와 같은 그 계급 투쟁의 이와 같은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세뇌를 시켜요. 자, 제가 한 예를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사회주의에 세뇌가 돼서 이제 대학에 들어오다 보니까 대학에 이렇게 컨서버티브하게 보수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수하고 늘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이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사회주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가 하루는 학생들에게 내가 이제 학점을 줘야 될 텐데 이제 에세이를 써가지고 와라. 에세이를 가지고 내가 학점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목은 뭐냐 하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거두어들이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제도. 그러니까 많이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기여를 하고 적게 능력 있는 사람은 적게 기여를 하고 가져갈 때는 자기 필요만큼 가지고 가는 이와 같은 제도. 그렇죠? 모두 능력에 따라 일하는 뒤 결과를 모아서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나눈 이와 같은 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가지고 와라. 이것이 기말고사다. 이걸 가지고 학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이 집에 가서 또 도서관에 가서 자료들을 참고하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한 여학생이 아주 이와 같은 그 에세이 토픽을 받고는 아주 열정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많은 참고서적을 이렇게 참조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 요약 정리해서 깨끗하게 타이핑을 치고 또 제본까지 이제 깨끗하게 해갖고 이제 교수에게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 열심히 해서 이거를 제출해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보였으면 아마 교수님이 A 플러스를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점이 나온 날딱 가서 보니 학점이 C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A 플러스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여학생이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교수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참고문헌 찾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상적이고 좋은 거다 이런 것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제본까지 타이핑 깨끗이 쳐서 이렇게 해서 냈는데 왜 제가 C 플러스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교수가 웃으면서 앉아 있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우리 반에 한 50명 있는데 저 창문 옆에 앉아 있는 저 남학생 너 알고 있지 않냐? 그 남학생은 축구 선수다. 그렇죠? 그 축구 선수야. 근데 축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걔는 성적이 F가 나왔어. F.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 그렇죠? 이거 시스템에 따라서 많이 기여를 하든 적게 기여를 하든 자기의 필요한 대로 나눠 갖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 성적에서 25점을 빼서 그래서 너는 C 플러스를 주고 저기 F 받을 저 아이에게 25점을 더해줘서 쟤도 C 플러스를 줬다. 저 모든 능력에 따라 일한 뒤 결과를 모아서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는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좋으냐, 학점 주는데도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여학생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건 공정한 게 아니다 그랬겠죠. 그렇죠? 이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50시간 일한 사람하고 5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양을 배분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공정한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보고서를 쓸때 아니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이상적으로 멋있게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실현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고용하고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봉급을 주겠어요. 그러면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봉급을 받으면 10시간 일한 사람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걸 나눠서 저 사람에게 주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얘기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다시 말씀드려, 마르크스나 레닌 같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상향을 구상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해요. 멋있어 보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상복지, 무상의료에서 무상으로 무언가를 나눠준다고 하면 거기에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눠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익이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이익이 있어야. 그렇죠? 근데 사회주의 시스템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명 가운데 일을 열심히 하는 50명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일을 안 하냐? 일을 해봐야 내 것을 빼앗아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 50명은 또 일을 안 해요. 왜 일을 안 하냐? 저 사람들이 많이 벌어갖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나눠줄 테니까 내가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일 많이 하던 사람도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득이 생기지 않는데 뭘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이와 같은 그 원리를 사람들에게 자꾸 세뇌를 시켜서 무상으로 무언가를 나눠주고 무상으로 뭔가 배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상적인 사회가 올수 있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백번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말 그대로 혼미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래서 사회주의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호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지금 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들처럼 사회주의하다 결국 폭삭 망하는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소득 주도가 아니에요. 임금. 임금을 올려줘 갖고 소득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거. 그럴듯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역사의 데이터는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 주도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저녁에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아야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강제로 몇 시간 일을 하라고 이렇게 강제로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듣기에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돌아가지 않아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데가 있고, 그런 기업도 있고, 일을 더 많이 해야만, 그래야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세대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어느 한 시스템이 강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정을 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처벌을 한 이와 같은 그 시스템, 이런 것이 머릿속이나 아니면 보고서에서는 이상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가 지금까지 증명하는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삶에 관여해서 강제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개인은 자유를 잃고 소득을 잃고 직장을 잃어요. 이것이 전 세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삶에 강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래서 무언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 자유를 잃습니다. 소득을 잃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직장을 잃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모든 경제적인 데이터가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과학적인 그와 같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구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화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야 비로소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화평한 시대에 사람들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다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일곱 번째 원리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이 좋으면 무슨 수단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게 있고 옳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어떤 일을 하면 그럼 우리가 보통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거 이걸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거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거짓말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건 악한 것이고 죄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절대적인 이와 같은 도덕 체계가 공산주의자에게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반대를 하면 그럼 나쁜 거고, 공산주의에 찬성을 하고 공산주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면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간음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살인을 해도 공산주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선한 거가 되는 거예요. 레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약속이 있고 사회와 사회 간의 이런 약속이 있고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이 있는 이런 약속들은 우리가 사과 파이를 만들려고 하면 그럼 이제 빵 이렇게 갖고 밀가루로 이렇게 해서 껍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사과 파이를 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들은 이 사과 파이를 만들 때 이게 빵 껍데기처럼 어떻게 부서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닌이 이야기한 거야. 절대 공산주의자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딜 보면 알수 있어요. 북한 공산주의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 핵무기 없애겠다고 하고, 그렇죠? 이거 외에도 평화하겠다고 하고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약속을 하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과의 약속은 100% 깨진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 증언하는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좋으면 무슨 수단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전 세계를 공산화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란 이와 같은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20세기 그 100년 동안에 이미 1억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산주의를 하는데, 인민을 잘 살게 한게 아니라 어떻게 1억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민의 선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1억 명이나 살인하는. 그리고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 모든 게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내거는 슬로건이 뭐냐 하면, 로마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들이 내거는 슬로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그런데 로마서 3장 8절 끝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또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악한 수단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반대한다. 목적과 수단 이두 가지가 다 좋아야, 그래야 정말 좋은 거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나쁘면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머릿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예를 들어 뭐 수능 시험을 보든지 봐야 된단 말이야.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부정행위를 해서 그래서 시험 점수를 높여갖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 대학 4년 마친 다음에 전문대학원에, 의학 전문대학원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된 다음에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행위를 해서 나중에 의사가 돼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 도와준다고 하는 그것만 보면 목적이 정당한 것 같은데 어때 수단이? 그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거다. 목적과 수단 두 가지가 다 좋아야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여덟 번째 원리는 뭐냐? 이 세상을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공산화하는 거. 그럼 이걸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다 박멸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파리처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를 누가 가장, 이 세상에 가장 많이 반대하냐?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가장 큰 원수는 유대인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창조자 하나님을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믿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원리는 뭐냐? 개인을 노예로 만들고 개인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산주의자들은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를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개인의 자유가 다 박탈이 됩니다. 어떤 자유가 있냐? 종교의 자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그 다음에 불교의 부처를 믿어 누굴 믿어도 되는 이와 같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렇죠? 언론. 예,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알리는 이와 언론 보도의 자유,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 우리가 뭘 위해서 모일 수 있단 말이야. 이와 같은 자유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책을 만들어서 낼수 있는 출판의 자유. 또 뭐가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집을 소유할 수 있고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유 재산권의 자유, 또 저와 여러분이 법정에 가거나 하면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 또 마지막으로 국가의 지도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선거 투표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단 하나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공장, 모든 산업체가 국가의 소유예요.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언론이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탈출하려고 한 사람 많아도, 그렇죠? 예,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도 탈북자는 그렇게 많아도, 또 종북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도, 예, 북한에 가서 살라 그러면 다 싫다 그래요. 다 싫다고? 왜 그래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를 놓아준 초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산업화를 통해서 이렇게 잘살수 있게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난 한 70년 이상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지금 살고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공산주의자들의 저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과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곧 무너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공산주의는 다른 모든 것, 물론 반대하는 게 많은데, 공산주의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대척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서 저 센터를 관통해서 저 끝에 있는 거, 정반대에 있는 게 대척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자들이 여기를 정복하게 되면 1차적으로 죽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공산주의자는 사람에게 예배드리고 사람을 우상숭배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진화의 산물, 다시 말해 돌덩어리가 50억 년, 100억 년이 지나면 그러면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창조라고 이야기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특별 6일 창조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죄 문제가 사람의 내부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죄 문제, 사람의 어려움은 사람의 밖에 다시 말씀드려 사회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 땅이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땅에 평화의 천년왕국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 기독교 또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수단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형태로 유지가 돼야 우리가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독교의 목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사람을 창조한 창조자,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영원한 공간에 가서 사는 거, 이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힘을 가지고 공산혁명을 통해 계급투쟁을 통해 이 땅에 영원무궁토록 존재할 수 있는 아이디어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개인에게 영혼의 자유를 줘요. 언론의 자유, 그렇죠? 보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무엇이든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를 기독교는 허락을 하는데 반면에 공산주의자들은 속박 가운데 사람을 밀어넣습니다.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보도의 자유 이런 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게 보존된 말씀인 성경을 가장 크게 부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시스템 중에 가장 사악한 시스템이 뭐냐? 이슬람교와 함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악하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마귀의 통치자로 이 땅에 이제 군림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가서 보면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받은 뒤에 이 땅에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무서운 환란기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환란기 때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바로 이때 이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시스템 모든 것을 억압하고 자유를 속박하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온 인류를 억압하고 구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경제 활동의 모든 것들을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국유화해서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배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개혁에 의해서 기독교의 가치를 구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가치의 정반대가 되는 공산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배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 사유재산권, 열심히 일한 만큼 잘 사는 거, 자유시장경제체제 확립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들을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저 북쪽 땅에 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2500만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광명의 기쁜 소식이 조만간 들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